아, 14년 반 정도가 된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사랑 침례 교회를 시작한 지가.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66권의 책이 있는데, 대다수 이제 성경 책들을 이제 강의했습니다. 또, 역사서 이런 데는 맥잡기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 참 감사하게도, 뭐,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제일 사실 어려운 부분이 지혜 문학, 시가서 이런 부분인데, 성경이 이제 한중간에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욥기 이제 다 강의를 했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해에는 잠언을 이제 31번에 걸쳐 이제 강의를 했고, 또 끝부분에 전도서도 이제 11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지혜 문학 가운데 시편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서가 있는데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중요한 이런 그 시편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가서를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남녀의 그 사랑의 관계, 이런 걸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3회나 4회 정도 이제 강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선 이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전도서, 잠언 이 책을 이제, 전도서, 아가서 이거 가서 보니까,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또, 금요일 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한데, 여기 가서 보면, 아이들이 참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고 그래서 아가서가 다루는 주제가 성, 영어로는 섹스에 대한 그런 거예요. 특히 결혼한 부부에 대한 것이므로 아이들이 없는 그런 주일 오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다. 제가 뭐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부 생활, 건전한 그런 부부 생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 번은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해야 할 그런 토픽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런 거를 뭐 제가 주도적으로 다 이렇게 읽고 뭐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지어놓은 그런 책을 교과서로 삼아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러한 그 결혼 사역, 부부 사역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마침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아가서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아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남침례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홀맨 이 출판사에서 홀맨 커멘터리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현시대 학자들이 아니면 목사들이 이렇게 이제 주석을 적어 놓은 거를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한 건데 편집자는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솔로몬의 아가 요 부분을 누가 이제 지었냐면 대니얼 애킨이라고 한 사람이 지었는데 195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두살 많으니까 올해 이제 만 65세가 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저는 일단은 누가 이렇게 글을 썼다 그러면 구글에 일단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떤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사상이 옳지 않은 그런 사람, 그걸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니얼 엘 애킨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서 구글에 가서 찾아봤더니, 어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스펙이. 스펙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침례교, 목사이고 또 더구나 미국의 노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우리나라 말로는 사우스 이스턴 남동 침례교 신학대학원 총장을 역임했어요. 신학대학원에 또 선교 그다음에 부부의 이런 그 결혼 관계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안에 가서 책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21세기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 문제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자꾸 이혼하고 이런 문제들이 미국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제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잘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 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꾸고, 아, 이거를 결혼 시리즈 아니면 가정 시리즈 이런 것처럼 성도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고, 이건 뭐 주일 아침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도 목회자가 반드시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7-8번 할 것 같아요. 그 안에 토픽이 굉장히 아주 실제적이에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이야기해줘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이 앞에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배울 게 없는 그런 책이고 이러면은 그럼 저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배울 수 있고, 아, 이런 면이 있구나, 부부생활할 때 아 이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도 아주 실제적인 것들이 가이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뭐 매트 헨리의 주석도 있고, 또 위얼스 목사님의 그런 주석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보고, 이번에는 아가서, 메인 아이디어를 푼 아가서, 이걸 좀 쭉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아가를 이제 펴시면은 그 맨 앞부분에 이 아가서에 대한 요약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자는 당연히 이제 뭐 솔로몬이고, 책 제목이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더 Song of Solomon 이렇게 돼 있어요. Song of Solomon.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우리나라는 그냥 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치리하던 그런 시절이 BC 한 960년, 한 40년 정도 이제 통치했는데, 뭐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솔로몬의 40년 통치 어느 기간에 이걸 기록했냐, 그걸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 아마 BC 한 960년경이 되지 않겠냐, 성격은 시고,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걸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게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신약성경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슈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 1장 1절에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캔티클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렸어요. 사랑의 노래고, 이 안에 가서 보면 자연과 계절과 양떼와 포도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이 구조가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39권 들어있는 건 맞는데 배열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열이 달라요. 자, 유대인들이 조그만 책들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 다섯 가지를 이제 뭐라고 불렀냐, 일곱 가지를, 다섯 개 두루마리를 메길로스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메길로스 그 다섯 두루마리는 아가서, 룻기,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제가 이따 조금 이걸 언제 읽었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 나오는 아가서는 6월절 시작해서 무교절 마칠 때까지 총 8일 정도 이제 축제 기간을 가졌는데, 맨 마지막 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기념하고 하는 그 6월절에, 그것도 맨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솔로몬의 아가를 읽은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 참,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그런 책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연합, 이런 걸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고, 목적은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성도들이 신실해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다. 이 내용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달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술람미 처녀 여인이 솔로몬 소유의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젊은 목자를 만나고 이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여인의 그 연인인 목자가 다시 온다는 약속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이 처녀는 자신의 연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낙담을 하는데 그래도 신실함을 그에게 이제 보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들에서 일하다가 솔로몬 왕이 자기 마을을 방문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녀는 그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여인이란 목자임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마 대다수 주석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가서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사실 아가서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강의하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은 목사가 평생 동안에 한 번은 이제 다뤄야 될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8장으로 돼 있고 117절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핵심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이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구절이 있죠. 샤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 그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자기 신랑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표현입니다. 만명 그러면 우리 뭐 만병의 근원이다. 만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다는 게 전체 뭐 이런 걸 얘기하듯이 히브리 사람들도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그러면 최고로 좋은 그런 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 내용과 이런 주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특별히 21세기의 아가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아가서 그 주석이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전도서는 제가 별로라 그랬잖아요. 별로 그래서 제가 전도서는 조금만 참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아요. 또 우리 침례교 목사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한데 누구에 가서 물어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누구에 가서 물어도 침례교의 가장 특징은 뭐냐 성경 공부를 잘 시킨다.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친다. 이게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인데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역시 침례교 가정에서 이제 자라서 그래서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아가서를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했구나 참 잘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매튜 헨리의 주석에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 설명하기 전에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성도들의 교리, 그 다음에 훈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 믿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런데 성경에는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난해해요.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욥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가서. 도대체 이 아가서를 왜 이 안에 집어넣었을까?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그 안에 집어넣고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연애 스토리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읽으면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이 될 수 있다. 베드로서 3장 16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지각이 없고 제대로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파멸에 이르는 그런 일이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 원래 주어진 그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읽고 그리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읽는 것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 역시 피상적으로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다. 남이 또 우리에게 와서 아가서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느냐 이걸 좀 설명해달라 그러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솔로몬의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신약성경에서 한 번도 아가서는 인용이 되질 않아요. 또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 같지 않은 거예요. 경전 같지 않아요. 그렇죠? 또 환상계시라고 이렇게 뭐 이 성경의 저자 뭐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가면 환상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어떤 계시다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나오지 않아요. 그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렇게 깊은 그런 그 사랑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연인들 간의 사랑의 묘사가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진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음역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그 아가서를 읽으면은 아가서가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읽으면 안 된다. 적어도 서른 살은 된 저 서른 살은 된 사람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가서를 아무나 읽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했다는 그와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잘못하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은 유대인들의 정경의 일부라는 거죠. 로마서 가서 보면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아서 그래서 정경화 작업을 해갖고 우리에게 이제 넘겨줬는데 그 정경 39권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거기에 아가서가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약성경이 이제 신약성경과 합쳐지면서 성경전서가 되면서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러한 그 정경의 일부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의 내용이 좀 난해하고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 같구나 이런 것도 여러 성경 신자들이 신실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아가서의 참뜻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히 부부 사이의 사랑,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사랑,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 그러고 그다음 이스라엘이 이제 아내라 그러고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가 신부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로 이제 바뀌는 이런 내용이 신구약 전체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진실한 사랑 이런 게 이 안에 쭉 이게 들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이 둘 사이의 사랑 이런 거를 나타내 준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튜 헨리가 아가서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시편 45편과 같이 한번 읽으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또 강의하고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아가서 1장을 한번 읽으시고 그다음에 시편 45편 거기 가서 보면 왕의 결혼식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어요. 왕이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튜 헨리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발에서 더러운 신을 벗고 그리고 아가서를 한번 이번에 같이 깊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다. 그래서 아가서를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그저 단순하게 남녀의 사랑 이것만을 이렇게 기록한 이런 책으로 이제 읽지 말고 이게 거룩한 땅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 안에서 남녀 부부 사이의 이런 사랑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의 사랑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럼 아가서가 큰 유익이 될 거다. 이게 지금부터 한 제가 매트웬리가 언제 살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1700년도 중반쯤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 한 250년 전에 청교도예요. 청교도 매트웬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그 교훈을 이렇게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메인 아이디어 푸는 이 아가서 이 부분에 이제 책 속에 등등 해서 에킨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The Song of Solomon,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우리말로는 지금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 중에 노래예요. 1절 가서 보면 The Song of Song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를 얘기해라 그러면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노래. 자,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2절 거기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근데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지은 노래 가운데 가장 최고의 노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자, 가서 보면 아가서는 결혼 관계에 있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깊고 진실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침례교 목사님인 이 에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의 주제는 아무리 살펴보고 살펴봐도 기본적으로 성에 관한 것이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살고 있다 보니 성이 이제 많이 왜곡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 이 부분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든 이후에 여자를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처음 주례를 서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섹스, 성에 관련된 이런 거 이런 거를 지금 이 아가서가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의도하셨던 친밀함과 그 다음에 육체적 즐거움 이런 것들이 멋지게 그려지면서 매력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그런 책이 아가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남녀의 이런 그 성 문제 이런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거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안에 묘사가 돼 있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종교, 불교니 뭐 천주교 이런 데는 결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불교 중이 된다든지 뭐 천주교 신부, 수녀 이렇게 되면 아예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결혼 못하게. 그러니까 다수의 이런 종교가 결혼과 그 성을 죄악시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결혼과 성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으로 여긴다. 하나님 주신 큰 복.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스토리 자체도 구약 성경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내 이야기,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신부 이야기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절정이 뭐예요? 우리가 다 휴거 받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혼인 만찬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유니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유니언을 이루는 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거든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결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육체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러브송이다. 러브송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독특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남녀 사이의 섹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그분의 좋은 선물이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일 아니면 본인이 서약을 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선물이 하나님이신 이런 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다. 그래서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과 헌신이 지니고 있는 그런 그 가치,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어느 면에서 대담하게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비유적이고 또 그 안에 이제 시적인 언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도, 이런 것이 그 안에 풍부히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방 읽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제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나의 사랑하는 이, 이렇게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요. 이거는 신랑,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 사랑, 그 신랑이 자기 아내를 표현할 때 내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성 아니면 신부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내 사랑의 욕망이 달콤하게 그려지고 아름답게 이제 울리는 그런 책이 아가서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남편, 신랑도 내 사랑, 자기 여자에게 강렬한 애정을 품고 있어요. 이것은 우발적인 어떤 불륜이나 일시적인 열병 같은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이런 것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이 책이 아가서 말씀이다.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이별이 나와 있거든요. 이별이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별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아가서에서 고통과 슬픔의 애절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자가 이제 헤어진 이후에 그 이별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별이 영원한 이와 같은 결별, 사랑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신랑이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는 성적인 매력이 참사랑의 헌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을 찬양하는 성경적인 노래다.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사랑, 이거를 찬양하는 성경적인 노래다. 따라서 결혼 관계 속에서 평생의 배우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육체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이 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결혼한 모든 부부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언어와 생각의 아름다움은 성적 아니면 육체적 관계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런 그 성적인 그런 감정, 우리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적인 감정 이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런 목적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그 사랑의 관계, 이걸 통해서 이제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걸 맺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창세기에서 의도하셨던 이런 거를 아가서가 가감없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섬세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여기 이제 안에 시가 있는데 여러 편의 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 편의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들을 통해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남자와 여자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이런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이런 관계다.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지침을 지금 21세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책이 아가서다.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요. 이 침례교 목사님이 적어놓은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이건 세네 번에 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좀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가정이 특히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게 이런 그 믿음 생활도 하고 육신적인 그런 생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에킨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런 그 믿음의 선배죠. 이런 분이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그 부부 관계나 이런 것들 세미나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목사가 이제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참 조금 어려운 그런 그 주제잖아요. 대다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이러한 그 교과서를 이제 만나게 돼서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있는 그대로 좀 잘 가르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가서를 이번에 조금 자세하게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이 안에 이제 가서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일곱 번이 실제로 거명이 되고 다섯 번은 왕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솔로몬이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여인과의 관계, 특별히 육체적인 이런 관계까지 이런 걸 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솔로몬에게 아내, 그 다음에 첩 다 합쳐서 1,000명이 넘었다 그래. 1,000명.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도서 7장 28절 가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찾았는데 1,000명의 여인 중에서는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이 과연 이런 노래를 지을 일단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솔로몬이 정말 지은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뭐랄까 외적인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건 뭐 성경에 여기 솔로몬의 노래라고 돼 있으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건 맞는데 아마 언제 지었겠냐, 언제 지었겠냐 이거 생각하면서. 아마 평생에 단 한 번 경험했던 진정한 사랑을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마 그의 첫 번째 아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가 말년에 자기가 동경했던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솔로몬이 했던 그런 일들하고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첫 번째 아내 아니면 말년에 이상적인 어떤 그 여인 이런 걸 그리면서 노래한 그런 노래가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걸 썼다 그러면 결혼한 직후에 다시 말해 일부 다쳐 1,000명의 아내를 뒀으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젊은 시절에 아마 이것을 쓰지 않았겠냐. 아니면 말년에 하나님이 의도했지만 본인이 이루지 못한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지혜의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아, 내가 이걸 이루지 못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솔로몬의 이런 그 과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자 해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고 대다수 교회에서 아가서 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서 남녀 간의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러한 성 이런 거에 대한 그 아름다움,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비유적으로만 해석을 했다 그래. 비유적으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관계, 이 뜨거운 이런 그 연인 관계가 그냥 비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다. 이게 이제 신학으로 넘어오니까 그저 그냥 모든 목사님들이나 거기 해석자들이 다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교회 다니시면 아마 거의 다 그냥 그렇게만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저 대다수 이제 해석가들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묘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대부분은 그냥 비유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만 해석을 해왔어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보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문자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 기록된 그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만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최초의 그 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가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을 묘사한 거 이거 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이건 비유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이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책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고 술람미 여인, 술람미 처녀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나오죠. 솔로몬이 여기 나오는 목자예요. 사랑받는 목자, 사랑하는 목자. 술람미 여인이 그의 사랑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 두 사람의 구애 과정, 구애, 프로포절 하는 거, 결혼하는 거, 또 성숙해가는 결혼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통일성과 논리적 전개를 모두 보여주는 서정시다. 이래서 그 안에 남녀 간의 사랑, 결혼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즐거움을 찬양하고 있다. 이게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 그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이런 관계로 이게 뭐 성경 전체가 이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해야지 1차적인 건 다 무시하고 그냥 2차, 3차적인 것만 가지고 이걸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먼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가서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남자가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하나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oneness, union, union 이제 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런 결혼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제 6천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타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참 찾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고 부부 관계가 이제 금이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 유니온, 원니스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진실하게 성경 그대로 성경적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때 이럴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육체적인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랑은 열정적인 영적인 친밀감이 없이는 경험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가서 보면 대화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남자가 해야 될 말을 여자가 하는 것처럼 개혁성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여기 우리 킹잼 성경 여러분 가서 읽으시면 아 이건 남자가 말하는 거구나, 이건 여자가 말하는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알 수가 없게 번역이 돼 있다. 한번 가서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좀 생기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 대화가 또 많은 경우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백 혼자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솔로몬의 노래는 참으로 문학적인 걸작이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노래로 남아있다. 제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에킨 목사님의 이와 같은 그 주석 이런 거 소개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노래, 참으로 문학적인 걸작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가서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 우리가 읽는 건 지금 영어 성경의 배열로 구약 성경이 이제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제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그 구약 성경에는 아가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런 게 다섯 개의 조그만 이런 책들, 그렇죠? 이 다섯 개의 책들이 하나로 묶여서 메길로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메길로스, 이 다섯 개의 작은 두루마리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 전도서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섯 개의 책은 유대교에서 기념이 되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 유대교 신자들이 이 다섯 권의 책을 읽었어요. 예를 들어 아가서는 언제 읽었냐? 유월절에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룻기는 오순절, 우리가 칠칠절로 알고 있는 오순절에 읽었고 예레미야 애가는 아비벌 9일에 읽었는데 그날이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그날, 그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읽었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었고,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읽었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를 따라서 이 다섯 개의 두루마리를 주어진 것과 같은 시간에 읽습니다. 자, 근데 묘하게도 아가서를 언제 읽었냐? 유월절에 읽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의 피,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거, 이런 걸 기억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속박에 갇혀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부, 아내를 하나님이 그 속박에서 끄집어낸 날이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사랑 이야기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유월절이 그 일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가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연인들 간의 사랑의 노래를. 참으로 그 의미가 심장한 것 같아요. 의미가 심장해요. 그래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들이 해방이 됐는데 신명기 7장 8절 가서 보면은 해방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하신 것, 이거를 지키기 위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게 하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구약의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주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유월절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구나. 그 유월절 맨 마지막 날 이 연인들끼리의 그 사랑의 노래를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 사이에 이와 같은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깊은 의미가 있다. 이거 읽어보면 아가서의 비유법이 때때로 과도하긴 해요. 그런데 그 결혼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사의 관계에 대한 세상적인 글로 묘사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한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우리도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거를.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 해서 나중에 이제 연합이 된다, 이거를 알아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가장 큰 기쁨이 이게 남자와 여자, 이 부부 사이에 이와 같은 육체적인 이런 그 쾌락을 느끼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왕과 그의 신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상적인 것을 이제 묘사했는데, 이와 같은 그 묘사를 이렇게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남자와 여자가 누렸을 그와 같은 기쁨, 그게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 이런 거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 육체적인 그런 관계의 아름다움,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가 인간의 사랑에 관한 것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노래가 인간의 사랑만을 담고 있지는 않지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도달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서의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되는 거죠. 이 책의 목적을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 좋습니다. 첫째로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참된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매우 중대한 사랑의 요소가 상호 만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이제 미국의 유명한 또 침례교 목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잖아요. 파이퍼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속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불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자기만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즐거움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적 명령은 배우자의 기쁨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라.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쁨, 배우자의 즐거움 속에서 내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아가서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시대가 이제 그걸 놓치니까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고 뭐 모든 면에서 즐겁게 해주고 하는 그 일이 없이 내 것만 자꾸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적, 육체적, 영적, 지적 모든 차원에서 배우자로부터 안식을 얻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상호 만족은 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이다. 이게 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참된 만족은 배타성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다른 모든 사람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배타성을 요구한다는 거. 이게 지금 여기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사랑은 한 사람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가서 8장 6절 가서 보면은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나를 내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내 팔에 도장같이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게 배타적인 이런 그 사랑을 얘기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부 사이에 살아있는 동안 서로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 이런 거다. 그러면서 사랑을 가꿀 수 있는 현실을 이제 증언하고 그래서 부부가 평생 동안 사랑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 사랑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가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된 사랑의 열매를 보여준다. 배우자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고 배우자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고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용기가 있고 이런 내용이 아가서에 이제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아가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추측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전 10세기경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갈릴리의 최북단, 지금의 레바논 산맥 기슬 부근에 있는 바알하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그 촌락, 조그만 도시, 이런데 이제 가까이에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 포도원을 방문했다가 거기에 근처에 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는 한 시골 처녀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뭐 말 그대로 시골 처녀죠. 시골 처녀. 근데 그녀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은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로몬 한동안 그녀를 정기적으로 찾아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솔로몬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고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자 역시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솔로몬이 결혼을 위해서 사절단을 이제 파견해서 자신의 이제 새로운 그 신부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첫날 밤에 대한 내용이 세밀하고 아름답게 묘사가 되면서 아가서의 이제 전반부가 이제 끝이 납니다. 아가서의 후반부는 결혼 생활의 즐거움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롭게 왕비가 된 이 여인은 왕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이 성장했던 그 레바논 산지를 자주 이제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솔로몬에게 휴양차 자신을 그곳에 데려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동의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 친정을 방문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그 성행위의 즐거움, 서로에 대한 상호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맹세,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끝을 맺는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뭐 이분이 이제 추측을 해서 8장 내용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틀렸다고도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아가서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아가서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인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온 것이 교회에는 큰 손실이었다. 아가서를 누가 안 하잖아요. 강해를 거의 안 하니까. 많은 결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파괴되고 있는 현 시대에 아가서를 다시 주목하고 연구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의 화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극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 두 사람의 대화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결혼관계와 영적관계를 비교하는 내용이 성경이 이제 자주 등장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피상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보다 그 전에 정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결혼, 그 결혼 관계의 아름다움과 황홀한 이런 즐거움을 묘사하는 가운데 그 신성함을 보여준 그런 책이 이게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게 그게 현 시대에 이 결혼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되면서 이 책은 우리의 창조자 또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특히 결혼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게 아가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발견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자꾸 소홀히 여기면 가정이 깨지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그런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동시에 이게 영적인 책이니까 지금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뭐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소유를 가졌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이런 그 재물을 가졌어도 에베소서 3장 8절 가서 보면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은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부요하신 그런 분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 이제 순종했잖아요. 솔로몬이 돌아와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그 여인을.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전, 우리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아울러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한 7번이든 8번이든 이게 시간이 되는 대로 좋은 부부관계, 좋은 결혼관계,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생활,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에킨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그 아가서 이런 걸 이제 중심 텍스트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가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